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방송 저널리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에드워드 R. 머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e's attacking America's closest allies,
singling out Canadian prime minister
shortly before we spoke to him. It was a Trump.
매일같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들. 이제는 워낙 익숙해져서 방송으로 새로운 소식을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방송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늘날과 같은 아나운서나 기자의 뉴스 전달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에드워드 머로우를 방송 저널리즘의 태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n 2000 days from that day to this, Americans watched the warm glow of peace turn to cold war.
에드워드 머로우는 2차 세계 대전 소식이라든지 맥카시 선풍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사건 등을 미국인들이 안방에서 처음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한 인물이죠.
자, 이처럼 유명한 방송인인데 처음부터 방송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에드워드 머로우는 1930년에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1932년에 국제교육연구소라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어시스턴트 디렉터, 즉 국장 보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에 당시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약칭 CBS로 불리우는 방송국에 들어가면서 방송인이 됐죠.
당시에는 아직 텔레비전은 없었고 라디오 방송뿐이었는데 미국에서는 CBS가 몇 개 안 되는 주요 방송망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NBC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망의 하나였죠.
머로우는 처음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유명 인사들을 섭외하는 일이었습니다. 2년 후에 머로우는 CBS의 유럽 지국장으로 임명돼서 영국의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머로우는 그때 나이가 겨우 29살이었는데요. CBS의 유일한 유럽 주재 대표가 된 거죠.
런던에서 그가 한 일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이 CBS 방송에 출연해 해설을 하도록 섭외하는 일이었다죠.
맞습니다. 당시 유럽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이 독일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2차 대전이 점점 가까워진 때였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CBS의 간부들은 뉴스를 회사의 직원들에게 맡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당시 보도라면 신문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던 때라서 방송사 직원이 라디오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생소하기도 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머로우는 윌리엄 L. 샤이러라는 신문 기자 출신을 발탁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라디오에서 직접 전달하는 특별한 일을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획이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도하는 30분짜리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1938년 3월이었는데요. 머로우는 나치 군대가 오스트리아 수도에 입성하는 모습을 직접 현지에서 보도하기 위해서 빈까지 가서 방송을 한 겁니다. 이어서 2차 대전이 벌어지자 머로우는 1939년 런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 및 이탈리아 로마 등을 연결하는 생방송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요새 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예, 청취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여기는 런던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특집은 신문만으로 전해지던 전쟁 보도와는 너무나 다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This is London. Last night, some of the young gentlemen of the RAF took me to Berlin. The pilot was called Jock.
머로우는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청취자들은 폭탄 터지는 소리라든지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런던 폭격을 마치 현장에서 함께 보는 듯 느끼게 했겠군요.
네.
자, 그리고 머로우는 이 적절한 말을 고를 줄 아는 탁월한 기자였다. 이런 평가도 있죠.
네네. 머로우는 또 11명의 기자들로 방송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몇몇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머로우 보이스, 즉 머로우의 아이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는데요. 이들은 유럽의 여러 도시로 파견돼서 뉴스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보도는 CBS 라디오 프로 세계 뉴스 라운드업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머로우는 그 같은 획기적인 보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요.
네, 그의 업적으로 1946년에 CBS는 그를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듬해에 부사장직을 사임하고요. 방송을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1950년대에는 텔레비전이 발달하면서 라디오 방송의 황금시대가 끝났습니다. 인기 있던 라디오 프로가 거의 사라졌고요. TV를 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죠. 자, 이때 에드 머로우와 그의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TV로 옮겨갔습니다.
네.
네, 머로우는 라디오에서 하던 Hear It Now, 지금 들으십시오라는 프로그램 대신에 See It Now, 지금 보십시오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죠.
네, 머로우의 See It Now에서는 이른바 메카시 열풍의 허구를 파헤친 보도가 유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메카시 열풍이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을 말합니다. 이 메카시즘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미국 상원의원 조세 메카시가 주도한 운동이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었지만 메카시 열풍으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한꺼번에 지목이 돼서 고통을 받았죠.
네, 머로우는 이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고발 내용들의 허구를 파헤친 거고요.
그렇습니다.
No on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his country can deny that congressional committees are useful.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before legislating. But the line between investigating and persecuting is a very
3부작으로 된 이 프로에서 머로우는 끈질긴 추적으로 메카시 상원의원의 고발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머로우의 보도는 메카시 상원의원의 과장된 공산당 사냥에 막을 내리는 데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이 프로는 방송 저널리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머로우의 See It Now는 그 밖에도 인종차별 문제, 전쟁과 정부의 부정한 행태 등 중요한 문제들을 파헤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머로우는 Person to Person이라는 또 다른 텔레비전 쇼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유명 인사들의 안방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 여배우 마릴린 몬로, 존 F. 케네디 부부도 대화에 등장했습니다.
네.
Are you there, Senator?
Yes, right here, Mr. Morrow.
Good evening, sir.
Thank you.
Good evening, Mrs. Kennedy.
Good evening.
I understand that the two of you had a very much publicized courtship. How did the two of you meet?
에드 머로우는 또 특별 추적 보도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운 수확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들의 힘든 삶과 열악한 생활 조건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These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1960. This is a shape-up for migrant workers.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송이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들 계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고도 평가하고 있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관직도 맡게 되죠.
네, 케네디 대통령은 머로우를 미국 해외 공보처 U.S. Information Agency 처장으로 임명을 했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미국 문화원, 영화 제작소,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등을 포함하는 정부 기관이었죠. 지금은 USIA가 국무부로 통합되고 VOA는 새로운 기구에 소속이 돼 있지만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BOA 복도에는 에드워드 머로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
머로우는 1961년부터 64년까지 USIA 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폐암을 앓고 있던 머로우는 은퇴 후 1965년 뉴욕주 폴링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머로우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너무나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요.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네, 전 CBS 회장 윌리엄 페일리는 머로우가 그 시대와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딱 들어맞게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미국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대통령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머로우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현대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의 창시자 에드워드 R. 머로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